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생일 꽃바구니 축하 화분 조화는 010-3608-7576.
지난 10여 년간 새날과 함께한 천국 꽃배달 참이원 꽃집 010-3608-7576. 새날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연기리보이 성경일보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되신 건 처음 나오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꽃만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새날이 분화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뭐 우리가 한 게 뭐 있겠어요.
잘 이겨냈습니다.
사실은 성경길 전 대표께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권과 정말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결과물이 지금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고요.
예, 아유, 저도 뭐.
그런 날이, 예.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보니까. 어디, 제주도 갔다 오시죠?
제주도 갔다 오시죠, 올라왔습니다.
아, 동백꽃 차고 계시는구나.
아, 예, 그래서 이걸 차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송영길 TV 채팅창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 후원 계좌도 예. 화면 상단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항상 이거 올려서 이별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자, 아. 네. 근데 분위기는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각오하고 나오셨죠?
네,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아직 30분이라 시간이 한
번이 뻘뻘이 하게 되겠네요.
질문. 네. 왜 송영길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일단 네. 출사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집권당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정책을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민심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그걸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같이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다섯 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그 인천광역시장이라는 자치단체장을 역임해 봤습니다. 그것도 부채가 7조 원, 이자가 하루에 10억씩 나가는 정말 부도위기의 인천을 살렸던 그 경험을 기초로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또 민심을 조정해서 풀어가겠습니다. 당장 부동산 문제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총선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되자마자 탁치고 공급에 대한 최대한 투자. 그래서 제가 5만 호 공급 계획을 했는데 올해 서울시 주택 공급 계획이 2만 6천 호에 불과해서 내년에는 공급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확실히 적용해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정말 집값 부담이 없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의 이력이나 기존에 보여줬던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기가 아니면 송영길 당대표 경험도 있고 선거도 저도 받고 이겨도 받고 그러니까 온갖 경험들을 다 하고 계신 분이라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의 쉽게 표현하면 이런 전시가 아니면 전시잖아 사실 전시가 아니면은 송영길 당대표로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송영길 후보가 지금 3위 달리는 상황이고
3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비경선이 실시되고 있고 3위 안에는 드실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 송영길 대표가 이 당대표를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페이스메이커 하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중간에 포기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2대1로 협공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악역을 맡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악역을 지금까지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메이커라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래요?
접촉승메이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이제 후보 21일 내일이죠. 23일 내일 아마 이러고 어디서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도 시작될 거고요. 그때는 뭐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습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은 결국 완주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아닌데 왜 이렇게 네거티브가 심하냐. 본인은 네거티브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선거 들어갔는데 그 정도가 안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어차피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먼저 공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으면 계속해라 그러지 누가 왜 나왔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대표님, 말씀이 너무 센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 말투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제가, 그 좀, 이 분노가 잠재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감옥 생활하고 4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사실 우리 새날은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외로웠잖아요. 사실 대부분 찾아오지도 않고 면회도 안 하고 뭐 아예 투명인가 지금 한 겁니까? 네.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민주당의 권리당원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나 투표를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 복권을 안 시켜준 겁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물어보실 거지만 김보미 의원하고 뭐 박지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송영길이 저런 말을 했을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격렬하게 정말 저의 절절한 호소를 한 겁니다. 호소를 제가 그랬어요. 두 분들한테도 아니 제가 어디 무슨 내가 개인적 영역을 위해서 내가 출마하려고 탈당을 했습니까? 당이 제가 이 이게 막 돈봉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프랑스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때 조정식 사무총장님, 뭐 김영진, 뭐 다 세 분이 한 30분 이상씩 통화를 했어요. 빨리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라. 뭐 사실상 당의 부담을 좀 덜어줘라. 제가 부담 없이 제가 모든 계약 조건이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나보다 1년 더 연장해주겠다.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바로 다음날 비행기표 끊고 바로 돌아가겠다 기자회견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온몸으로 싸운 거잖아요. 탈당하고. 그래서 싸워서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당비 납부 이게 안 되니까 자격이 없다. 억장이 무너져서 아니 그럼 그렇게 검찰 개혁을 주장한 분들이 그럼 검사의 공소장을 인정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냐. 무죄를 받고 나온 사람인데 그걸 원상회복을 해줘야지. 이런 절절한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좀 피해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송영길은 동지였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돈봉 투 이제 상당수 지지층들 이제 그런 분들은 야 뭐 돈봉도 받은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꽤 있을 거고 그리고 당에다가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지금 탈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만화처럼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송영길 응원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어쩌면 지금 현재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상당히 겹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제 기억에 하나도 없고 정청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남았을 때 아 그때 우리가 송영길을 응원했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건 아닌데 싶은 시각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 몇 가지만 추려한 볼게요.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먹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였고요. 이게 지금 낙태 발언은 이제 김영남 후보에 대한 이야기고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정청래는 이재명 스토커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불참 주장 했던 부분 정청래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서 장례식도 못 갔다 이런 부분 근데 결국에는 정청래를 낙선시키기 위한 배드캅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송영길 후보의 이 네거티브에 대한 비판보다는 송영길 정도 되면 그냥 네거티브를 하는 이유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의혹이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뭐 누구의 어떤 걸 위한 게 아니고 저의 그런 심정을 표현한 건데 그런 표현 자체에 약간의 부적절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유감을 표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해요. 아니 왜 지금 이 중요한 이재명 정권 1년을 이렇게 당대표와 청와대가 이게 부딪히고 이 감정을 소비하는 일이 벌어진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실이 쉽지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명청대전 없다 없는 것처럼 그거를 손바닥 하늘을 가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 좋다니까요.
알죠.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오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은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송영길 씨 화법은 지금 그거를 알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거 아니다라고.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존재 자체는 없애고 가는 건 불가능해 가.
그래서 이제 인정합니다. 이제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이 세짐으로써 이런 측면 있죠. 야 검찰과 싸웠던 송영길의 공이 이제 그게 나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못 받으세요?
글쎄, 아무튼 뭐 이제 정식으로 내일 아마 정식 후보가 결정되면은 균형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 고관여층들은 그런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독대한 사실은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왔을 말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새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거를 오다로 본다면 대책으로 본다면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세게 말함으로써 그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고 김민석 후보도 처음에 일성으로 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이 두 후보의 메시지들이 사실은 어느 분인가의 생각을 좀 더 오바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냐.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아시다시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후보보다 더 선수가 높은 육선 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견해에 따라 옮긴 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소중한 이재명 정권 5년 이제 4년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이 기간에 이렇게 당청관계를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그 1년간 당대표 하면서 물론 잘한 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자기 정치를 했다고 봅니다. 뭔가 아무튼 지난번 대선 때부터 이번 지방선거에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정리해서 TV 토론에서 서로 이제 공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야 이게 어떤 시기라는 게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미리 좀 꺼내셨는데 네. 이제 다 이 네거티브 말고 이제 폭언 논란도 있어요. 폭언 논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한테 네 정치 생명 끊을게. 이제 그 전말은 아까 대충 비슷하게 이야기하신 거고. 그리고 김보미 후보한테도 지금 김보미 후보가 송영길, 김용회 외외를 두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소리를 치셨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두 후보 아니 두 사람이 청년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이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죠?
청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사실상 권력자입니다. 박 최고위원님은 생사 여탈권을 가져온 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날 밤에 제가 한병도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날 밤에 제가 후보 등록을 다 마치고 났는데 6개월 당비 문제 조건이 걸렸다고 해서 이 대표 자리를 박탈하자는 표결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걸 겨우 막았답니다. 한병도 의원이. 한병도 대표가. 왜 막았냐. 아니 송영길의 정치 생명을 자르는 이런 중대한 일인데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숙고를 해보자. 그래서 그날 밤에 표결을 했으면 3대3으로 제가 부결되고 제가 대표직을 후보직을 박탈됐던 그런 상황이 저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정청래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다 받아들이자 이런 글을 올리다 보니까 문정복 최고가 아마 서로 소통을 했는지 문정복 최고가 나가신 다음에 다섯 명이 표결을 해서 3대2로 겨우 당무회는 회부하기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이 과정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은 아니 젊은 권력자잖아요. 지금 박지원 최고는 사실상 평당원 대표로 정청래 후보가 대표 시절에 지명한 최고위원인데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특혜를 받아서 전략공천받아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다 사퇴를 같이 해줘야죠.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도 아닌데 제가 외친 겁니다. 절규를 한 겁니다. 제가 아니 박 최고님, 김보미 최고님, 후보님, 송영희가 다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아니 감옥에 갔다 와서 그렇게 검찰 개혁을 주장한 여러분들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도와준 적도 메시지 한번 낸 적도 없던 분들이 내가 무죄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6개월 당비 미납 사유가 돼서 자격을 박탈할 사유라고 말한다면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왜 몰랐냐 그러던데 저는 아니 그럼 연수 갑으로 나를 전략 공천할 때 이미 페널티를 없앴다고 정청래 대표께서 자랑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때 다 해소된 줄 알았지. 근데 상임 고문도 복원 안 시켜줘. 지금 제가 권리당원도 복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투표권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규를 한 겁니다, 절규를. 그러면 앞으로 검찰 개혁이란 말 하지 맙시다,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오히려 제가 나이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약자의 입장이고 권력자 아닙니까? 지금 최고 지도부 아닙니까? 현재 최고위원들이. 거기서 결정해서 끝났죠, 제가.
대표님. 좀 그 표현들이 좀 부드러웠으면 어땠을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제가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런 쌓였던 그러니까 그때 그 외면당하고 외롭게 쌓였던 그 검찰과의 투쟁의 역사가 변화. 그리고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도 저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폐지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예. 내가 검찰에 가장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마 저는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고 이번 달 안에 폐지하자고 강력히 해서 폐지될 겁니다.
네.
제가 내부에서 강력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 폐지의 보안수사 요건으로도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이걸 남겨놓으면 지금 검찰 내부의 수사 계장이 한 6천 명이 되거든요. 그 조직을 이 사람들 이걸 핑계대고 유지할 걸로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들을 중수청으로 전보시켜서 중수청의 수사능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 답을 하셨고요. 근데, 아니, 이거 있어요. 우리 올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분들을 방송도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좀 아는 차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영길 우리 후보께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 추운 여름, 더운 여름에 감옥에 갇혀서 윤석열이랑 싸운 거거든요.
힘든 시간 보내셨죠.
이 그거에 대한 울분이 이제 밖으로 팔으면 약간 좀 과하게 나타나는 측면 때문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정치적 자산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육선쯤 되고 아마 민주당 최고의 자산이죠. 지금 조정식 의장하고 같은 선수로 최다선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나보다 동생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같이 품어 안았으면 정말 저는 정치적 어떤 장례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2대1로 싸우는 걸 주도하는 느낌일 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송영길 스타일이긴 해요. 저런 용기가 있으니까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나하고 한판 붙읍시다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잘 균형을 잡아서 어찌됐건 저희들이 다 뭐 정청래 대표 후보님도 말씀한 것처럼 한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다 이 네 분의 대통령을 통과하는 이런 뿌리 속에 저는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나온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선거 전을 하면서 이걸 뒤집겠다.
예.
뭐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3위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 선거 전략을 좀 바꾸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다 품는 걸로?
네.
쉽지 않지?
아니, 뭐 잘 노려보고 저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제 전당대회에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이제 TV 토론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컷오프가 돼서 세 분으로 정해져서 세 번에 우리가 그 공중파 TV 토론을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아, 집권당의 대표가 되시고자 한 분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런데 모여가지고 맨날 막 옛날 이야기 서로 싸우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면 테레비를 꺼버릴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분하님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미래 아젠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안 문제인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ETF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남북관계나 지금 이제 우리가 $3,500 팩트시트를 이행하는 문제에서 한미관계 문제 등에 대해서 그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토론해서 우리 국민들을 봤을 때 아 그래도 집권당 대표 후보자 한 사람들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는 있구나.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집단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시사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거티브의 말들 지금 뭐 신천지 논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네거티브가 본인들의 그 사실 이 선거 국면을 지우면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모두 훌륭한 후보예요. 네거티브를 빼고 나면 누구도 나는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아젠다가 네거티브 때문에 가리는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네거티브가 막 동동 떠다니면은 내가 어떤 공약을 내도 사람들이 알아먹지 알아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말하지 않는 침묵의 다수들은 당대표 경선이 이렇게 네거티브 위주로 가면 되나? 어차피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이 위험해지겠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안 하셔야 될 입장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네거티브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신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 그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당원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런 뭐 염려에 대해서 제가 잘 듣고 있고 잘 균형을 잡아서 이 우리 당 전체의 어떤 국민적 이미지를 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분위기 한번 바꿔볼게요. 감옥에 나오셔가지고 사실 공소 취소함으로써 지금 무죄가 확정된 상황이죠.
상고 취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 극적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기억들 하시겠지만 우리 방송이랑 인터뷰하고 다음날 구속되고 막 그랬어요. 추운 겨울 지나고 그때 주마등처럼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송영길 대표가 석방되고 돌아올 때 민주당 지지층 다수는 박수를 쳤어요. 우리의 진짜 전략 자산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통해서 돌아오셨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영길 다음으로 돌아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동안에 우리 당원 동지들에서 약간 과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잘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이라도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쌓아놓은 탑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요거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걸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게 우리들 생각이고요.
네. 네.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우리 분하님이 이렇게 그 뭘 가리지 않고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김민석 후보가 어려울 때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정청래 후보나 다 같이 이렇게 잘 균형 있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을 제일 먼저 알았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김민석 후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2년 후에
저를 나중에 알았죠.
성인길 후보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네 사람을 저는 포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으로 버리고 이런 건 못 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상당수 지지자들 다수의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다가도 상대방이 아 이거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안 할게 하면 마음이 풀어지는 과정들이 계속 작동할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송영길 전 대표께서도 아 그때는 내가 좀 지나쳤구나 뭔가 좀 미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예, 잘 제가 그래도 너무나 우리 소중한 다 동지들이고 어찌되건 윤석열 독재 속에 같이 어깨를 고 내란의 밤을 이겨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만 더 보완할게요. 그래, 그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에 있어서 그, 이제 우리 후보님의 입장은 거의 일관되시잖아요. 네, 당에 바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검찰한테 당에 바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완수사권이 또 별건 수사를 낳고, 나 이건 별건 아닌데 해버리면 끝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분위기는 청와대 분위기나 민주당 분위기는 이거 아예 안 주는 걸로 결정이 거의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병도 대표님 만나 뵙고 이번 달 안에 끝냅시다 이거. 더 이상 논의하면 이게 분란만 길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윤기 사건 가지고 막 이러는데 오늘 보면 형사부장 거기 광산경찰서 형사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이용해서 보안수사권 유지에 여론을 만들려고 너무 무리한 모습이 좀 보이 면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청주의 그 최영중 그 뭐 시원인가 그 사건에 관련된 예, 것들 보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검찰 출신 지역위원장과의 뭔가 그 상호 그 최 그 모 의원과의 소통했던 수많은 메시지, 통화 내역이 있을 텐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독점권이라는 게 강력한 권력이에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경찰과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검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공수처를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그 관련 법하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재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왜 불기소 처분했어라고 기소해. 이게 부심판 결정인데 그 다음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검찰한테 돌렸어요. 그동안 이 법이. 제가 이 법 개정안 오늘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발의를 합니다. 이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검찰의 기소 독점과 영장 청구 독점을 좀 통제해 보려고.
그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사실과 다를지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권은 조금은 남겨놓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당해본 게 있어서 검찰한테는 뭐 보안이든 그냥 수사권이든 일도 안 돼 이런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아마 그 어제 오늘 청와대 입장이 나옴으로써 정리가 거의 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락이 돼야 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당대표 경선 과정 중에 있지만 민주당이 한 7월 말 8월 초에는 이거 폐지하는 걸로 결론 그렇습니다. 내리는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 제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달 안에 아마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못하고 남기게 되면 저는 그 우리 진영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의가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보안수사권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부분을 좀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유력 후보들이 다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면
예, 예.
그 청와대 뜻도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진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과정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잘못된 기소, 공소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별건으로 막 수사해가지고 막 엮다가 결국은 폐망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 한동훈이 지금 토론하자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기소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 한동훈하고 토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 정말 100번이라도 토론해서 그 정리해 주고 싶은데 괜히 지금 자기 혼자 외롭게 있는데 불쏘시가 돼서 걔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중론이고
걔를
예. 아 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동훈 의원님
어리니까
예. 아니 한동훈 의원님이라 그래야죠 의원님께서 나는 그렇게 국회에 와서 송영길을 기소하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일종의 허위 보고를 했는데. 자기 반성, 사과부터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이가 무죄로 나왔잖아요. 아무 언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정치검찰 사건 조작의 그 최고의 그 전문가가 한동훈 의원님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장윤기 사건 가지고 침소봉도에서 보안수사권 존치를 떠드는 것 자체도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건태 의원님이 토론하신다고 해서, 약간 걱정만 했는데 하도 당원들이 아마 나가지 말라고 예. 반대를 해서 왜 지금 괜히 불쏘시개를 줄라 그러냐 지금 자기들 내부에서도 소외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돼 있는
한동훈 띄워주는데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온 이슈잖아요 오세훈 송영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 오세훈이 사실은 오늘 1심이 나옴으로써
예.
사실상 시장직 박탈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예.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서울시장 나가셨던 거 후회 안 하세요?
그때 그 이중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계양구의 이재명 후보를 모셔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또 어차피 서울시장은 또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나간 일이고, 오히려 저는 아쉬운 것은 지난 그 선거 때 우리 정원호 캠프였다가, 송영길이 그래도 바로 직전 민주당 후보였고, 오세훈과 또 싸워본 경험이 있으니,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지원 유세를 할 수가 있고, 또 정원호와 같이 뭐 유튜브 토론인도 할 수 있다라고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에, 그래 도움을 못 준 게 아쉽습니다.
그게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경험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직접 나와서 약간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오세훈 TV 토론 이전에 정원 후보가 나를 불러서 같이 좀 미리 토론 준비도 했고 그랬으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때 송영길 후보가 했던 어떤 당을 위한 살신성인, 그 후에 검찰과 싸웠던 이 어떤 역사들, 이거는 굉장히 기록으로 남을 것 같고요. 자, 전당대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뭐, 또 다시 모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직접.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제, 그것부터
본선 가면. 어, 네. 본선 간다는 자신감은 너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도 몰라.
한번 제가 컷오프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어떤 모 의원이 출연 문제로 전화가 왔길래 이 그 예비 경선 이후의 날짜를 하나 잡아달라는 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예비 경선 붙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농담이었고요. 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랑 인터뷰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고요. 그다음 방송 진행할게요.
살다 보면 단체 선물이나 인쇄 홍보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생깁니다. 판촉, 돌잔치, 결혼식, 모임 이벤트, 각종 행사 등 이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갤러리 기프트는 그간 새날에서 광고하면서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왔던 기업입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고객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까지 보내주신 청취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선물, 인쇄 홍보물, 이제 갤러리 기프트에서 해보세요. 갤러리 기프트.co.kr 갤러리 기프트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픈마켓을 보는 것 같은 신기하고 다양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문의전화 1666-5404 1666-5404 새날 듣고 연락했다 하시면 더욱더 잘해주실 겁니다.
여당의 전사들, 여 전사들, 같이 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나간 가운데 마지막 홀로 남은 여 전사 김현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키가 작은 분들이 장군감,
키 얘기 왜 합니까?
장군감들이 많아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세상은 160 이하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 작은 거인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역사상 최고의 가수 조용필 작은 거인.
조용필 씨 160 안 되나요?
왜 그래 똑같이. 말리지 마세요.
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리지 마세요.
아, 이건 외모 비하 이런 게 아니고.
네. 외모 비하예요.
키는 작지만 진짜 장군감이다.
멈추라니까 계속 하시네.
싹. 반응 안 하시면요. 다음 주 안 할 건데. 오늘 반응하셨죠?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참.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 했어요. 그랬다니까. 본회의장에서 들어올 때.
뭐라고?
제 얘기 했다고요.
제 얘기 했다고.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후원.
자, 농협입니다. 301-0333-9-8551-81입니다.
예. 자, 김현 TV는 채팅창에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작할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새날 시사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주진우와 유튜버 22개 채널을 고발한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하셨죠? 저기에.
네.
자, 그 문제의 동영상을 일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이 보셨지만, 화를 쏩니다. 화를 쏘는데, 김혜경 여사가 손이, 예, 지금, 우리, 보람 PD가 잘하던 걸 왜 못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네. 아까 그 시작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저, 그, 활을 땡기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서, 김혜경 여사가 손을 먼저 털었죠. 그 사이에 몽골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요. 그러니까 좀 덜 털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악수 끝나고 나서 또 터는데 앞은 잘라버리고, 그 지점만 지금, 그 주진우가 SNS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썼단 말이에요.
몽골 대통령이 잘못했네.
왜요?
아니 손이 아픈데 지금 중간에
위로해 주느냐고 악수하는 거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김혜경 여사 손털기 국격과 예의마저 털었나 하면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망각한 채 대한민국 국격을 단숨에 떨어뜨린 최악의 무례입니다. 야, 국회의원은요. 잘못된 팩트가 만약에 SNS로 나가면 바로 수정하거나 사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진의 맥락은 몽골 대통령이랑 악수하고 왜 손 털었냐잖아요. 근데 몽골 대통령은 지금 손 털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악수를 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한 거잖아요.
악수라기보다는 손이 아파, 그러니까 이게 워낙 활이 힘이 세니까 괜찮냐고 이렇게 아. 예,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아픈 거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주진우뿐만 아니라 지금 22개 유튜브 채널까지 이것도 조회수 만만치 않게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시사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낙인찍기예요. 개념 없는 사람 만들기. 그래서 조금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지금 그렇게 고발이 되면 이제 수사에 뭐.
수사하죠.
네, 수사를 하겠죠. 네. 그게 지금 이게 이제 가짜뉴스 방지법과도 연관이 있죠.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한 거니까요. 예. 이거는 그,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안 가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거죠.
네. 그 지금 국민소통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바로잡은 사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저희가 사실은, 스스로 내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 어떤 사이트의 경우는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7월 7일부터 실행하고 나서부터는 DC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되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에도 난 거가 있고 그리고 몇몇 사이트는 폐쇄도 됐기도 하고 스스로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 이거 가짜뉴스야 사실상 낙인찍기야 했더니 주진우가 한 말이에요. 악수는 상대방이 느끼는 게 중요하대요. 뭔 말이에요? 그 사과는... 김태우입니까? 김태우? 중요한 건 일본의
그러면
마음.
그러면 몽골 대통령 내지는 몽골 가서 현지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뭐 느낌이 어떤지를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네요.
주진우는 화를 한 번도 안 남겨봤을 거예요. 저거 엄청 있어요.
저거 막팡이에요. 예.
국빈 방문입니다. 나담 축제. 아무나 못 갑니다.
이게 주진우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아마 수십 번 정도로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거는 제대로 뭔가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니까 계속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찰이 고발하거나 이런 건들이 수사가 되게 더디게 되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이에요. 저희가 지금 지난해부터 국민소통위에서 이렇게 몇 건에 걸쳐서 했는데 계속 뭐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답변만 받고 있고 지금 고발인 조사인데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진도가 이렇게 썩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것도 똥 사건이네. 똥 사건이네. 김세희 사건을 경찰들이 똥사건이라고 한다더만 경찰이 기소를 해도 검찰이 영장 발려해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런 사건이 되고 정치인들 사건도 똥사건인 거지.
저 이진숙 의원 사건도 아직도 네. 진행 중에 있고.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열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의원 의원 나오 계십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좀 길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늘 물론 지금 종합특검연장법 뭐 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됐고 8월 23일까지 수사가 연장되기도 했고 오늘 또 그 선관위 특검법이 지금 합의를 받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국민의힘 좀 심하다. 지금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요. 51일째예요. 오늘이. 51일째.
네.
51일째인데 상임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상임위를 이제 구성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외교 통일 그다음에 보건복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 교육위 그다음에 국토교통 정보위 성평등위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과정을 이제 밟겠다라고 했고 요거 본회의 열어서 위원장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던 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의 일참 잘하는
이제 이
오늘 대표 덕분에 네.
우리 지지층의 생각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 안 받겠다는데 굳이죠. 근데 우리 예상한 거였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이 될 사람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금 공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18개
저번에 나오셨을 때 왔어요.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 받겠다 했는데 계속 지금 시간을 딜레이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상임위원장 들어온다는 보도까지 오늘 나왔어요.
네.
그런데 들어와도 문제 사실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상임위 이제 뭐 희망 상임위가 있고 막 나오겠죠. 그러면은 크게 달라질 거 없다 그러면은 또 끊임없이 발목 잡기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18개 한번 가져본 적 있죠. 그 김태년 원내대표 때.
1년 했었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런데 지금 그 전반기 국회에서도요,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계속 딜레이 시키는 바람에 대표적으로 정무위 회의를 안 여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열심히 했던 게 법사위하고 과방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7개 가져간다는 게 그렇게 탐탁지는 않다. 이 사람들은 그 기본적으로는 유전자가 그런가요?
일단은 저희가 좀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그 법안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목 잡기를 한 거잖아요. 오늘도 어저께 오늘까지 이제 필버를 한 건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다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서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제 야당의 야당의 비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슬기롭게 예,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당 의원께서 어쨌든 쫓아가든 뭐 하든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사실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5국 3특을 포함한 지금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영남권,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권에 많은 지금 처리돼야 할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그 저 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진 못할 거다라고 봐야죠.
아, 근데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망해야 돼. 그 멘탈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 국민 눈치 보다가 지금 조금 더 딜레이가 되면은 상임위원장 다 뺏기게 생겨서 들어오는 모양새고 뭔가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자기들이 위원장 가져가도 자주 열심히 할 생각도 없어 보이고
망칠 생각하고 있잖아요. 못하면.
이럴 때는요.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과반 넘는 정당이 그냥 다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것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해도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데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은 뭘 할 수 있냐면 회의를 안 열므로써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거거든요. 근데 법사위원장 억울은 좀 심했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하니 법사위원장 달라고 해봐야 법사위원장에 딱 잡아놓고 있으면 법안 통과가 안 되거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민생 법안은 통과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안 내놓을 걸 뻔히 아는데 그 핑계로 50일 동안 공전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세비가 아깝다. 그렇죠. 의원님이 할 이야기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사위원장 아 그게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놔야 돼. 옛날에는 협치라는 게 돼서요. 국회의장이 야당이면 뭐 법사위원장이 여당하고 그 반대로 되던 시절도 있긴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 일 안 하고 이러던 시절 사실 최악이죠 지금이.
제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안 한 상임위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최악이라고 보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22대가.
그때 전반기 때 그 법사위가 회의가 더 많았나요? 과방위가 더 많았나요?
법사위가 더 많았죠.
법사위가 네, 더 많았나요? 더
왜냐하면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오는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 상임위원 저희가 제일 많았고.
그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 윤석열 선거법도 그렇고 498억인가? 뭐 있잖아요.
397억.
아, 397억. 예, 예. 그것도 있고 또 그 관련해 갖고 국민의힘들 뭐 정치인들 체포방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
사실 아마 우리 진영 입장에서요. 최고의 희소식은 국민의힘 해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되는데도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신났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 싸움에 지쳐있던 그렇죠. 사람들이 막 힘나는 그게 있었거든요.
내일이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세훈?
내일이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1심 내일 나옵니다.
야, 야, 근데 1심이라서. 근데 이게 좀 아, 빨리 진행하면은.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아. 법정에서, 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정이 아니라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바로 권한대행 체계로.
아, 그래요?
네, 예.
1심이 법
1심에서도.
오세훈 떨리겠는데.
네, 그리고 지금 녹화로 녹화 중계한다는 거잖아요.
아.
생중계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 100만 원 이상만 나오죠, 지금.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건데 이제 금고 이상 형이 될 경우는
우리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4월이에요. 아. 그래도.
네.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좀 네. 특검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 합니다만. 7개월 만에 이번에 12월 달에 지금 기소가 되고 나서 7개월 만에 1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 6개월. 그러면은, 내년 2월이죠. 3심까지가.
자, 그러면.
4월 달입니다. 강릉 보궐선거와 네. 서울시장 선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 새날 단독.
네.
나 서울시장 나갈래.
후보로.
네. 그리고 단일화 하면 되지.
그러면은 단일화로 누가 지켜요?
제가.
아, 여기 드디어.
내 자리 노린탄에 너무 많아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요, 민주당이 느끼는 감정하고 좀 많이 달라요. 위기감이 네, 그렇죠. 어마어마할 거라고.
존폐위기인데.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안정이 돼서 새롭게 이제 어쨌든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정감사, 준비 차분히 하면 되고, 저쪽은 이제, 저희 전당대회가 끝나면서부터 이제 엄청난 혹폭풍과 아까 얘기했던 397억 원인가요? 예, 선거법 위반으로 될 경우 그럼 이제 새 집 지어야 되겠죠.
건물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두려운 거야. 저걸 또 한다고. 누가 잡혀갈지를 몰라. 야, 자고 일어났더니 유병호 잡혀갔네.
저 계속 입고
자고 있어요. 일어났더니 누가 잡혀갔네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자기 자신들의 해체를 위해서는 이해 관계가 달라도 뭉쳐갖고 필리버스터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필리버스터는 한편으로는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거야. 우리 도와달라고.
살려줘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그때 그
2016년.
네, 그때 네. 막 온갖 기록들 나올 때 그런 용도로 써먹었는데 지금 반향이 1도 없습니다.
필버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말씀대로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몇 시간 하면 이제 그거에 이제 자기 지역에다가 내가 이런 거 했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 뭐 기존 언론에서는 그걸 뭐 전혀 다루거나 그러질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이거 필리버스터 종결시키는 것도요. 180석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183명이 종결시키고.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나섰어. 뭐냐면은 그 보완 수사권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180석 우리가 맞춰줄게 했는데 결국에는 들어오더만요.
네, 안 들어오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싸운 공이 또 무너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재석 183. 의견?
100%.
예. 뭐 보통 이제 가를 이상하게 쓰거나 가점을 찍어가지고 뭐 무효가 되는 표도 있고.
일부러 그런데. 날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갖고 무효표 만
아니, 일부러는 아닌데 사실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한 표 정도는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니, 가점. 마침. 근데 왜 이거를 무기명 투표하죠? 그냥 전자투표하면 빨리 끝날 텐데.
그것도 이제 법 개정 사항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인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법 개정 사항이에요. 원래 자기 자리에서 전자투표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필리버스터를 지금 뭐 저번에 법안들 나왔었잖아요.
몇 개 나왔었죠. 아. 네. 근데 그
지들이 필리버스터하고 안 들어오는 상황이면 정결시켜버릴 수 있게.
성의도 없게 하고.
숫자도 좀 낮추려고 그랬는데 야당.
아, 그때 그랬었지. 그 숫자 네. 딱 정해놓고 하면 조국혁신당 이하는 필리버스터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네, 올 수 있어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겁니다. 지금 내일은 오세훈. 이제 김건희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단 말이에요. 네. 명태균이 법정 구속되고 윤석열이 2년을 받으면서 실제로 명태균 유죄의 파장이 굉장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이렇게 김건희가 무죄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계약서가 어떻게 가능해?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그 대법원의 특검이 의견서를 내면서 김건희와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는 의사가 합치된 거다. 그러면 명태균이가 만약에 법정 구속됐는데 김건희가 무죄이면 법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명 씨와 여론조사 실시 제공한 것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서를 지금 제출을 한 거고 거기서 명 씨에게 A 매체 편집국장이 다음 주부터 PNR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 이재명 쪽에서 A의 PNR 조사 문제 삼아 왔음 그게 통한 듯 A의 항의 필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명 씨가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하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고 특검팀에서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 표본수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 전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김 여사 부부와의 협의의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추단케 한다라는 네. 의견으로 지금 제출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내지는 비공표하는 여론조사를 해놓고 공표하는 용도로 쓴다거나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한 게 2016년도 선거법 개정으로 여론조사를 다룬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보면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그 시기 이거를 인용할 경우에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은 예를 들어 방통위에서 심의할 때 방심에서 심의할 때 제재 법정 제재를 받는 것 중에 가장 그 적용되는 게 여론조사 시기 기관 공표하지 않았을 때예요. 수치만 말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명태균 씨 구속된 것도 그렇고 지금 오세훈 내일 있을 재판도 그렇고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건도 그렇고 다 여론조사 를 통해서 여론 조작한 것 내지는 뭐 그 대가를 받아서 또 순위를 그것도 조작이죠. 이게 나경원 이제 오세훈 건은 나경원에게 이기는 여론 조사를 해달라라는
맞죠 그때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너무 조용히 있는 거 보면 신기하게 너무 조용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죠. 이 모든 법들이 법원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지금 있잖아요. 사법부가 윤석열하고 김건희 봐줬던 느낌이 살짝 지워지면서 그 낙수 효과로 실제로 지금 유병호가 구속영장 친 것도 관저 감사 부분이잖아요.
예.
결국 목적지가 김건희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은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무상 여론조사 뭐 그거는 윤석열 건이고 여론조사비 대납이죠.
대납이죠.
이거 대충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거요. 3,300이잖아요. 네. 보통 3천만 원 이상이면 법정 구속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오세훈 듣고 있나?
그리고 사실은 이걸로 시장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네.
예. 그리고 또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저기 이제 보통 그 방송국 제허가 재승인할 때 처음에 거짓말하고 두 번째 거짓말하고 세 번째 거짓말하면 영업정지 또는 그 6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업정지란 건 문을 닫는 것. 회사의 문을 닫거나 영업정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방송사도. 근데 이거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천만 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그리고 이것이 거짓으로 지금 끊임없이 법정을 유린한 거잖아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로 보고 간다면 저는 엄청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아니, 3천만 원 이상이면 법정 구속이에요.
와, 오세훈 떨리겠는데?
빨리 준비하세요.
새날을 가져보려는 처절한 욕망.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쪽 입장이 잘 안 돼봐서 모를 것 같은데, 우리가 야당이라고 생각해봐요. 민주당이 초태화되는 상황.
이건 초상집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막 권력이 막,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작동 안 한다고 해도 막 특검 만들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구속되고 하는 상황 되면 거의 멘붕 올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아젠다를 갖고 막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을 공격해도 타격감이 없죠, 지금. 전혀 타격감이 없는 상태. 아마 공포심이 극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때 명태균이 구속될 때 명시적 계약이나 직접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경위와 연락 정황을 종합하면 순차적, 암묵적 의사 합치가 인정된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김건희하고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 일곱 차를 만났고 명 씨와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를 이기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건넨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명태균하고 일곱 차례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안 만난 걸 입증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선 구형은 1년 6개월 징역형 3,300만 원이 지금 추징된 거잖아요. 추징금이 3,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 판사님 이진관 이진관 판사님이 재판부였으면은
법정 구속이죠.
볼 것도 없는데
아, 볼 것도 그렇죠. 없죠.
예측이 딱 되는데 재판부가 조금 다른 재판부라서
그러니까 유병호가 구속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안 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죠.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없죠.
오세훈 지금까지 계속 자기 했던 거 인정한 적 한 번도 없죠.
부정해서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구속될 걸 몰랐지만 되게 잘 맞추는 편이었어요. 오세훈 구속된다고.
용해.
1심에서 구속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태균은 새날에 목소리로 출연한 적이 있어갖고 내가 남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니 전화로 출연하면 난 같지 않은데 네.
만나면
어떤 분 봤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세훈 출연시킨 적은 없어요.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출연시킨 적은 없는데 방송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 지지층이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이 좀 속 시끄러우실 텐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공포스러운
살떨리죠. 살떨리죠. 살떨리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해요. 정치 탄압이다.
아, 이거 안 먹혀요. 명태균하고 근데 무슨 정치 탄압이에요?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됐던 것이 그 누구죠?
김한정.
아니요, 그 여성은. 김영선. 아니요.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린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포착되는 순간 2, 3개월이면 벌써 이거는 정리가 돼야지.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근데 그 지금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포착된 지 지금 몇 개월을 끌고
그러니까요.
지방선거 후보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아니, 있는 사실 거죠. 사실 오세훈은 지방선거 전에 날렸어야죠. 사실은 네. 저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 그렇게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게 일단 맞죠. 기소된 상태라면.
아니 일곱 번 만났다는 게 입증 그 명태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내일이 기대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이 한을 맺으면 이 정치인의 인생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을 품으면이죠 오세훈에게 계속.
지금 그 오세훈 같은 경우는 정말 시정 못해요. 이거 따릉이 몇백만 건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돼 갖고 난리났어요. 나도 회원인데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성수대교에 지금 단차가 9cm가 났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섭다.
아, 지금 내일 재판인데.
징역 있으시겠냐.
아, 지금. 그러면 본인은 알죠.
그러면 준비해 가야 되죠.
네?
만약에 상황을 모르니까 준비해 가야 되고 주차장
현장 준비하시려고요.
아니 왜 그 준비해 가지 않고
출마 기자회견문 낭독.
주차장에다가 지금
아니 푸나님 출마 선언.
제가 아니,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좀 서울시장 우리가 뺏긴 건 되게
아프죠. 많이 아프죠.
서울시장만 가져왔어도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많이 아프죠.
저라면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난 뒤에 서울시장 지금 재선거여야 되나? 보궐선거여야 되나? 선거법 아니면 보궐선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재선거하면 후보가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보궐선거는 새로 뽑아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야, 이진관 판사가 역사를 바꾸고 있구나.
역사를 바꾸셨죠. 2년 선고로 완전히.
국민판사. 이진관의 스토리를 좀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어서.
닮으셨어요, 푸나님하고.
대법원
볼 때마다.
다 알려진 얘기죠.
아, 그래요? 헷갈려요. 네.
의원님, 제가 이진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법정 모독죄로 잘못. 그러지 마세요. 사칭 뭐 이런 걸로 큰일 납니다.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신설이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희생 한 이 한 번 희생하시잖아요. 지금 부사님께서.
자,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워낙 대형 사건을 다뤄서 이거에 대한 실감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죠. 사실은.
맞죠. 맞죠. 예. 맞죠. 아니, 내란보다 더 더한 범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는 이런 거는 커서. 그냥 껌처럼 보이고.
그리고 버젓이 또 출마해서 당선돼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썸네일 바꿉시다. 오세훈 내일 법정 구속 된다.
입고 예정.
유튜브식 썸네일. 내일 법정 구속 확실 이렇게.
기대되네요, 내일.
알겠습니다. 선플라워님. 일반인들도 일 안 하면 월급 못 받는데 정치인들도 일 안 하면 월급 감봉조치법을 만들어서 일 안 하면 월급을 주지 않는 게 답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쓸모없는 내란당 해산이 답이죠. 새날만 세우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마라. 최소한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애이다.
죄송한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도 하지만 또 지역구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는 과유불급이세요.
그렇지. 혼나지 마. 뭐 팔은 안으로 굽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김현 의원과 함께하는 왜 김현 의원이 이제 이 방송을 하시는 이유가요. 평당원 출신 최고의 아웃풋 재선까지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치 일반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현 의원은 지금 민주당 당직자라서 전당대회에 개입을 못합니다.
네. 엄정 중립입니다.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뭘 밝히라는 거죠? 오늘도 비공개 의총에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셀 것 같아요. 경고 이런 걸로.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경고가 되면 경선 예비 경선 단계 있잖아요. 10%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서류 면접을 보면 10% 감점 경고는.
어디서 10%?
그래서 요즘에 그
다음 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지역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지역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출마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고 받은 게 있으면 이게 감점 요인이에요.
야, 그러면 이번에는 저번 그 1년 전 전당대회처럼 막 그 누구누구 후보 지지한다고 막 명단 발표되고 이런 거 안 하겠네.
못 하죠. 그게 개인은 할 수 있는데 개인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직책을 캠프에 직책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게 포착이 된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아,
일단 두 번째로는 집단적으로 할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당직이 없는 사람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빼고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집단적으로 뭘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이거 민주당 잘하는 거네. 박수.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규정이 있어도
적용을 잘 못
지키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지역위원장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요. 당직자는 아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내가 봤을 때 발전한 거예요.
원래 있는데 적용을
활용을 하면
어쩐지 요즘에 그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 옆에 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없더라고. 나 이유가 뭔가 했다. 지역 일정 동행하는 건 가능할 텐데.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저 그 뭐야 이지은이나 임세은이나 원외 사람들이 막
거죠.
돌아다니는 어. 이유가 있었군요.
그때 2016년도 18년도는 이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네. 조금 우리가 야당하면서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그게 이제 좀 풀렸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좀 세게. 예.
민주당 평당원 최고의 아웃풋. 민주당에서 30년이라면 살아있는 화석.
38년.
38년.
2028년도엔 40년이 됩니다.
와.
40주년 기념방송 하시죠.
네.
예약하세요.
네. 네. 그 2월 3일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자, 이해찬 총리, 서거 3주기.
네. 아. 자, 여러분, 새날 방송,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 낮 방송 다시 오고요. 자, 힘든 가운데, 새날보다 더 마음고생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삼가, 조의를.
유로해 주십시오. 조의는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요. 힘든데.
아, 그렇죠. 예, 예. 많이 힘들죠.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